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밴드에 속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의 음악에 열광하고 있고, 이제 대중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명반 발매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거죠.
오,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그렇죠. 스튜디오 녹음도 다 끝났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짐을 싸서 조용히 밴드를 탈퇴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나 혼자 홧김에 짐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밴드에서 사운드를 전담하던 가장 핵심적인 멤버 14명을 고스란히 데리고 말이죠.
와, 남은 멤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스튜디오에 폭탄이 떨어진 격이네요.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자신들이 쌓아올린 명성이랑 어마어마한 미래의 부를 전부 바닥에 던져버리는 엄청난 도박을 한 셈이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했다면 사실 단순히 뭐 음악적인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극적인 이탈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그것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진짜 일어났습니다.
아, 2020년 12월이죠.
네네, 맞습니다. 2020년 12월. 당시 세계 최고의 AI 기업인 OpenAI 내부에서 벌어진 이른바 판다스의 대이주 사건입니다. 이들이 가장 깊은 밤에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와서 그 텅 빈 허벌판에서 새롭게 차린 실험실이 바로 오늘날 AI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한 엔스로픽이죠.
사실 엔스로픽의 탄생은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 속도전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통제 그리고 안전을 회사의 정체성으로 삼고 튀어나온 그룹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김경진 변호사의 저서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클로드의 3장 내용들을 뼈대로 삼아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챕터죠.
네, 이 책에 담긴 방대한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뭐 최첨단 AI 모델의 코딩 방식이나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딱딱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기술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죠.
네네. 여러분이 앞으로 매일같이 업무나 일상에서 마주할 초거대 AI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끝없는 이익을 쫓는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윤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해킹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박아넣었는지 그 기막힌 설계도를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접근인 게 보통 AI를 이야기할 때는 모델의 성능이나 뭐 환각현상 같은 결과물에만 다들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벤치마크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인공지능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다시 2020년 12월의 그 밤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당시 OpenAI의 핵심 연구자였던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그를 깔아던 14명의 천재들은 대체 왜 짐을 쌌을까요?
김경진 변호사의 책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그저 더 나은 코드를 짜기 위한 기술적 이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문명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기술로 향하는 그 거대한 버스의 운전대를 쥔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아, 신뢰가 무너졌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역사에서 거물급 인사들이 회사를 나가는 방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언론에 은밀하게 내부 고발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다가 회사의 방향성을 규탄하는 장문의 공개 서한을 막 발표하죠.
네, 트위터 같은 데서 폭로전도 하고요.
맞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게 아주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다리와와 동료들은 2020년 12월의 그 밤에 말 그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나섰단 말이에요. 폭로전도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저격하는 글도 전혀 없었어요.
네, 기존의 세계를 부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그냥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상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새 집을 짓겠다는 결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2월에 그 인간 중심의라는 뜻을 담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를 캘리포니아에 덜컥 등록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책에 묘사된 엔스로픽의 초기 모습이 뇌리에 꽉 박히더라고요.
아, 그 공원 벤치 이야기요?
네,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이라서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타 공원 벤치에 마스크를 쓴 채로 뚝뚝 떨어져 앉아서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번듯한 연구소나 오피스 하나 없이 공원 벤치에서 시작했다는 게 진짜 상징적이네요.
자,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낭만. 멋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초고대 AI를 만들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뭐 수조원 단위의 돈이랑 인프라가 쏟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GPU가 수만 개씩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OpenAI는 이미 그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곳이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거대한 시스템 내부에서 끈질기게 경영진을 설득하던가 아니면 이 사회를 어떻게든 장악해서 안전 시스템을 고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왜 굳이 그 막강한 무기를 다 내팽겨치고 마스크 쓴 채로 벤치에 앉아서 허허벌판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냐는 거죠.
겉보기에는 자본과 인프라를 버리고 나온다는 게 사실상 자살 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김경진 변호사의 책은 여기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가진 확고한 철학 하나를 조명합니다.
철학이요? 어떤 철학이죠?
바로 재능의 질량보다 재능의 밀도가 이긴다는 믿음입니다.
재능의 질량보다 밀도요? 그러니까 뭐 500명의 머릿수보다 똘똘 뭉친 50명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의 인력이 모여 있으면 각자의 성과라든가 사내 파벌을 두고 필연적으로 정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아, 사내 정치. 진짜 에너지가 쩍쩍 빠리죠?
네, 그런 조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있어도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뢰할 수 있고 조종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뚜렷한 사명으로 결속된 소수의 천재들은 절대 방향성을 잃지 않거든요.
아하.
다리오는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소진하느니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뼈대를 직접 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남을 헐뜯거나 오픈 AI의 모델을 방해하는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뭉쳐서 엄청난 걸 빨리 만들어버리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상을 향한 경주라고 불렀어요. 엔스로픽이 투명하고 안전한 모델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떡하니 증명해버리면 경쟁사들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요.
네. 엔스로픽이 세워둔 그 높은 윤리와 안전 기준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을 짠 겁니다.
남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프해서 기준점을 저 높이 올려버리겠다. 그래서 업계 전체가 위를 보고 뛰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기조를 유지하려면 이사회나 경영진 내부에서 단 1%의 의견 충돌도 용납되지 않을 텐데요. 저는 이 무모하고도 원대한 항해의 키를 잡은 사람들이 바로 오빠와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진짜 두 번 놀랐습니다.
아, CEO를 맡은 오빠 다리오 아모데이와 사장 역할을 맡은 여동생 다니엘라 아모데이 말씀이시군요.
네, 솔직히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전 세계 어디든 가족 경영이라고 하면 왠지 좀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약간 리스크가 크다고들 생각하죠.
네,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회사가 공중문에 되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쓴소리를 절대 못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버리는 에코체인버 현상에 빠지기 십상이잖아요. 이 남매는 대체 어떻게 매일매일 일하면서 회사를 반토막 내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남매 리더십의 핵심인데요.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겉보기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묶인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로의 맹점을 완벽하게 덮어주는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에 가깝습니다.
톱니바퀴요? 역할을 어떻게 나누길래요?
먼저 다리오의 역할을 볼까요? 그는 철저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책에 따르면 그는 물리학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의 스케일링 법칙을 분석하고 5년 뒤, 10년 뒤에 GPU 클러스터 규모를 예측합니다.
잠시만요. 그 스케일링 법칙이랑 GPU 예측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 컴퓨터가 내년에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걸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다리오는 컴퓨팅 파워가 어느 임계점을 넘었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겁니다.
아, 위험해지는 그 타이밍을 미리 본다고요?
네. 남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그냥 막 엑셀을 밟고 있을 때 다리오는 혼자서 절벽의 위치를 계산해내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미리 알고 있는 셈이죠.
와, 진짜 천재네요.
게다가 그는 2주에 한 번씩 전 직원 앞에서 3에서 4페이지 분량의 전략 문서를 가감 없이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비전 제시가 회사 안에 그 똑똑한 천재 연구자들을 하나로 꽉 묶어두는 비결인 거죠.
대단하네요. 그럼 오빠가 그렇게 까마득한 미래의 절벽을 계산하고 있을 때 여동생인 다니엘라는 뭘 하고 있나요?
다니엘라는 그 우주적인 비전을 현실의 단단한 집안 위에 딱 묶어두는 닻의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배경이 아주 독특한데요. 영문학을 전공했고 또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영문학과 의회요?
네. 게다가 무엇보다 유명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의 초창기 멤버로 아주 맹활약했습니다.
스트라이프라면 결제 시스템 만드는 금융회라잖아요. AI랑은 전혀 거리가 먼 분야 아닌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경험이 앤스로픽의 핵심적인 역량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금융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바잠 규제가 빡빡하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고위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걸린 문제니까 규제가 장난 아니죠.
다니엘라는 그 험난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하고 수많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몸소 익힌 실전 전문가입니다.
아하.
다리오가 5년 뒤에 인공지능 윤리를 막 논하고 있을 때 다니엘라는 당장 다음 달에 채용을 점검하고 부서 간의 소통 장벽을 허물고 재무와 법무 시스템을 방어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이 척박한 현실 세계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주역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빠는 안전한 기술을 설계하고 동생은 안전한 조직을 설계하는 거군요. 역할 분담이 진짜 완벽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리더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려 40년에 걸쳐 다져진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들은 낮은 자아와 높은 신뢰라는 원칙을 앤스로픽의 핵심 문화로 아주 깊게 심었어요.
낮은 자아와 높은 신뢰요?
네, 회의실 안에서는 정말 피가 튀길 정도로 격렬하게 논쟁하지만 일단 결론이 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서로를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합니다.
비전과 현실이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 안의 회의론자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남매의 호흡이 아무리 좋고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해도 솔직히 결국 현실은 돈 아닌가요? 초고대 AI 모델 하나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로부터 수조 원을 투자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투자자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막대한 수익을 원할 거고요. 그 거대한 자본의 해일이 회사로 밀려 들어올 때 홈페이지에 멋지게 적어둔 뭐 인류를 위한 안전이라는 문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돈 앞에서는 사운이고 뭐고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마련인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앤스로픽이 인류에게 제시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오, 발명품이요?
다리오는 거대한 자본의 폭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윤리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아예 회사의 법적 지배구조 자체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책에서는 앤스로픽이 도입한 두 가지 법적인 방패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첫 번째 방패가 공익기업, 그러니까 PBC 구조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통의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나 CEO가 주주의 재무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본이죠.
만약 다리오가 이번 클로드 모델은 우리의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출시를 6개월 미루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투자자들이 곧바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배임 소송을 걸고 그를 해고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해고당하고 소송이 휘말리겠죠.
그런데 앤스로픽은 PBC로 등록했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보다 인류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한 건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주주들의 탐욕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는 아주 합법적인 방어막을 친 셈이죠. 하지만 다리오 아모데이는 놀랍게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PBC가 법적인 명분을 주기는 하지만 만약 거대 자본이 작심하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서 이사회 자체를 장악해버리면 어떨까요? 결국 경영진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맞네.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죠.
그래서 도입한 두 번째 장치이자 이 모든 지배구조 설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LTBT, 즉 장기이익 신탁입니다.
아, 저이 LTBT 메커니즘 읽으면서 솔직히 온몸이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제 식대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원자로를 가동하기도 전에 폭발을 막아줄 거대한 콘크리트 돔부터 겹겹이 지어놓은 느낌이었어요.
와,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LTBT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앤스로픽의 주식에 아무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다섯 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탁기구를 떡하니 만든 겁니다.
외부인 다섯 명이요?
네, 이들은 인공지능 안전이나 국가안보, 공공정책 등을 연구하는 완전한 외부인들입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주식도 한주 없고 회사에 돈한푼안 보탠 그 5명의 외부인에게 대체 뭘 준다는 건가요?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통제권을 줍니다.
네, 통제권이요?
이 5명은 클래스 T 보통주라는 아주 특별한 주식을 배분받게 되는데요. 이 주식은 재밌게도 배당금은 0원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돈은 안 주면서요?
네, 하지만 이사회 멤버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의결권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외부 신탁기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파워가 점점 더 커지도록 치밀하게 세팅해 둔 거죠.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앤스로픽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 큰손이 아마존이잖아요.
그렇죠. 수조원을 넣었죠.
만약 아마존 측 이사가 앤스로픽 회의실에 쾅 들이닥쳐서 야, 지금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안전 테스트고 뭐고 당장 내일 당장 클로드 신규 버전을 출시해 라고 엄청나게 압박한다고 쳐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5명의 외부 위원들이 팔짱 깎이고 아니요, 인류에게 위험하니까 출시를 금지합니다. 계속 고집 피우시면 당신들을 이사회에서 전부 해임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보면 2026년 4월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CEO 바스 나라시만이 이 신탁기구에 합류하면서 마침내 이 외부 전문가 집단이 이사회 과반을 임명할 절대적인 권한을 확보했다고 나옵니다.
와, 대박이네요.
자본의 논리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려고 할때 언제든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킬 스위치를 창업자 스스로 외부인들의 손을 쥐어준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당장 수조원의 투자금을 싹다 모아야 하는 스타트업이 투자자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의 수익은 깔끔하게 포기할 겁니다. 불만 있으신가요? 아, 참고로 여러분이 우리를 해고할 순 없고요. 주식 한푼 없는 저기 저 외부 학자 5명이 여러분을 통째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하, 듣고 보니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아니, 투자자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게 불리하고 오만한 조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본 걸까요?
바로 그 역설이 앤스로픽이 가진 천재성의 핵심입니다.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이 극단적인 제약이 놀랍게도 오히려 앤스로픽에게는 그 어떤 경쟁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상업적 해자가 되었습니다.
수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오히려 돈을 긁어모아다 주는 무기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애초에 시장의 타겟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앤스로픽은 변덕스러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냥 재미있는 챗봇 시장 대신에요. 완벽한 보안, 예측 가능성,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그 무엇보다 생명인 기업용 B2B 시장을 정확히 정조준했습니다.
아, 기업용 시장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금융사 의료기관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AI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거나 고객의 치명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순간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기업의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AI가 경쟁사보다 얼마나 제일 똑똑한가 보다 이 AI가 절대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가라는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앤스로픽이 만든 LTBT 구조나 안전에 대한 그 유별난 집착은 단순한 마케팅용 멘트나 착한 척 코스프레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 이 회사는 돈의 눈이 멀어서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아예 법과 지배구조로 스스로를 단단히 결박해놨구나. 이보다 더 확실하고 물리적인 신뢰의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진짜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네, 신뢰를 시스템 그 자체로 보장받고 싶은 거대 기업 고객들과 또 그 고객들을 잡으려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의 거대 자본이 엔스로픽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업무용으로 클로드를 사용할 때 뭐 가끔 민감한 정보나 위험한 코드를 짜달라는 요청을 얘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철벽을 치죠.
그게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버그나 과잉 반응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깊게 이야기한 그 장기 이익 신탁이라는 철학적이고 법적인 지배구조가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 위로 문자 그대로 발현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AI의 지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의 성능 경쟁은 결국 윤리와 통제력 경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다리오의 그 날카로운 철학이 시장에서 정확히 먹혀 들어간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통해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그 통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지능을 다루기 위해 기업의 뼈대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뜯어고쳤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대로 멈출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초거대 AI라는 기차에 다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기차의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빠른지 감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생존과 직결된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도대체 누가 이 기차의 브레이크를 설계했고 그 브레이크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오늘 살펴본 엔스로픽의 사례는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범 답안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엔스로픽의 이 거대한 실험은 무조건적인 속도에만 매몰된 기술 업계에 아주 귀중한 이점표가 될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도 구조적으로 윤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사례로 남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 완벽해 보이는 모범답안 너머에 있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시스템을 만든 엔스로픽의 정교한 설계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류 안전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과 수조원을 불태워가며 피 튀기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최전선의 1등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 선수이자 심판이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한 돈이 몰리는 이 치열한 경주에서 가장 미친 듯이 달려서 1등을 해야만 하는 선수가 과연 공정하고 냉철한 심판의 역할까지 동시에 짊어질 수 있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거대한 자본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지배구조라는 콘크리트 돔은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뜨거운 원자로를 끝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